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102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쓰여진 곳이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이때는 성취된 말씀으로 신약에서 주신 거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나온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는 빌라델비아라고 안 쓰고 대부분 필라델피아라고 쓰죠. 그런 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곧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면서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열린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되었다고 했거든요.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시면 전도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모습, 작고 연약한 그 모습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이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의 축복이죠.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했거든요. 이 기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을 12절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기둥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기둥처럼 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흑암이 두려워하는 모습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작은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만큼 강한 모습이 없는 거죠. 빌라델비아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지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그 핍박을 받고 할 때 로마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전도자들이 피난을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에서 한 교회로 서서 거길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 핍박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쁜 일이었죠. 가장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장소를 지키고 있었고 시간을 지키고 있었죠. 내 필요에 의하면 핍박이 오면 바로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걸 하는 가운데 무슨 고백을 했겠습니까? 나는 말씀 붙잡고 있었고 나는 이 믿음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쓰셨다.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이 속에서요, 모든 현실을 이겼습니다. 현실을 넘어섰고 또 교회의 모델로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짓잖아요. 모델이 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언약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새 언약이란 말은 그 전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 언약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새 언약은요,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플러스 되어야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 했고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 성경 속에서 확인하셨지만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불신앙 하나 없이 그걸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한계가 많은 존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하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 언약은 함께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을 죄다, 그것을 사함 받아야 된다. 그게 매일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만, 그런 고백만 하고, 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에 그 모든 고백이 다 있거든요. 나의 죄가 사함받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고백입니다. 율법이 완성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게 가장 율법적인 거란 거죠.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한계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짐승을 잡았는데 짐승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짐승은 무한정 필요할 겁니다. 무한정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 우리 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예수의 보혈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고백인지요. 아,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구나.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숫자에 한계가 있었어요.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근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구원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 영접한 모든 사람이 이제 대상이 된 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이새 언약의 특징들을 볼 때, 이거는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사람이 절대 개입한다고 이게 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요, 원어로 하면은 디아 데케거든요. 헬라어 제가 쓸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보실까 봐 제가 참겠습니다. 디아 데케라는 뜻이 뭐냐면은 둘 사이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둘 사이에 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데요, 이 디아 데케가 신약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유언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떤 건지 아시죠?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남겨서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 유언이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언약이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언은 언제 가장 효력을 발휘하느냐? 그 유언을 남긴 그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일 때. 근데 그 유언을 누가 남겼다고요? 하나님이 남기신 겁니다. 그 언약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한계로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 하면서 렘넌트들한테 그러거든요. 영원한 거, 이 영적인 거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영원한 게 있으면 하나만 갖고 와봐라. 내가 돈 줄게. 내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죠. 영원의 또 다른 표현은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내가 절대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렘넌트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절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권세도 천사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이요, 이렇게 귀중한 거죠.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감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거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말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고백을 저는 많이 듣거든요. 물론 전도자 여러분들 중엔 없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을 많이 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너무 서스름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좋은 예로 누가 있냐면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양 옆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한 강도는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수준 높은 믿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연약할지언정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를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단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확신하는 믿음이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떳떳한 뭔가 있어야 구원을 누릴 수 있지 않냐.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구원 이루라는 말은 구원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아직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종교생활이랑 똑같은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이 위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면 이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겠죠.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적용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내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걸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함부로 살겠습니까? 이걸 날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겠습니까? 오히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지 결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된그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화. 그리스도화는 될 화자죠.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그 삶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 사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복음화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로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음화에 우리를 증인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쓰임 받는 이름을 좀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전도자라고 하죠. 이 복음화에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단, 강단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전도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스도로 해석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지는 것. 그게 저와 현장과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과 또 업과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깊이 누리는 방법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믿음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요, 믿음이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할 것은 이 언약을 내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습니다. 내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수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체 본부 흐름에선 이걸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세계 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어떻게 이 언약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을 누리는 비밀은요, 오늘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건드려요. 이미 지나간 것인데 그게 지금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예전에 있는 있던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마치 지금 나의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게 상처인 거죠.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놓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가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임하지 못하면 얼만큼 불행한지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 구원이 이렇게 귀중한 거구나. 어제도 복음편지 사과를 봤거든요.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구원이 되는가,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나라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이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구나. 그게 느려지는 거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구원의 길을요, 전달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의미와 구원의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을 언약의 성취와 흐름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강단 말씀에 성공하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삶 오늘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현장에서 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해 주신 거죠. 강단 말씀 속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군사 작전을 설명하듯이 본부에서 류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큰 우리 단체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지역과 우리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목사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없이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병사가요. 당장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소대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대대장, 연대장 이야기를 들어도 그 명령을 따라도요, 자기가 당장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과 각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 메시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지역에 성취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그 주일 예배 정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면, 만약에 우리 그 렘넌트들이, 특히 여기에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우리 렘넌트가 와서, 엄마, 나 손에 감각이 없어요. 엄마, 나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당장 뛰어가야겠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병원에 달려가서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흐름이 끊겨 있는 것을 보고 그만큼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렘넌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돕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부분이 그걸 놓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렘넌트 부서를 맡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겨울 동안 받는 모든 훈련의 그 말씀을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겠구나. 1년 동안. 이거를 다 숙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 청년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세밀하게 살펴야겠죠.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제는 나만의 언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의 업과 내가 밟는 현장을 통해서 내게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분명한 언약과 그 성취가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시는데요. 아까 어떤 문구를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깊은 생각은 혁신입니다. 이러면서 광고가 딱 붙어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육신적이죠. 다분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영적인 질문들.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 업이 이런 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과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들을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이 포럼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포럼 속에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영화 한 편만 제대로 봐도 엄청 신나가지고 막 떠들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 언약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던 그 모습이 모델된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지킨 것.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믿음과 말씀을 지킨 것.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 언약의 흐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향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개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새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